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36장 16절부터 36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그들의 고국 땅에 거주할 때에 그들의 행위로 그 땅을 더럽혔나니 나 보기에 그 행위가 을경 중에 있는 여인의 부정함과 같았느니라. 그들이 땅 위에 피를 쏟았으며 그 우상들로 말미암아 자신들을 더럽혔으므로 내가 분노를 그들 위에 쏟아 그들을 그 행위대로 심판하여 각국에 흩으며 여러 나라에 해쳤더니 그들이 이른바 그 여러 나라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말미암아 더러워졌나니 그 사람들이 그들을 가리켜 이르기를 이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라 하였음이라.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노라.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오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곳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희를 모든 더러운 데서 구원하고 곡식이 풍성하게 하여 기근이 너희에게 닥치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나무 열매와 밭의 소산을 풍성하게 하여 너희가 다시는 기근의 욕을 여러 나라에서 당하지 아니하게 하리니 그때 너희가 너희 악한 길과 너희 좋지 못한 행위를 기억하고 너희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스스로 밉게 보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닌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 행위로 말미암아 부끄러워하고 한탄할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희를 모든 죄악에서 정결하게 하는 날에 성읍들의 사람이 거주하게 하며 황폐한 것이 건축되게 할 것인즉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폐하게 보이던 그 황폐한 땅이 장차 경작이 될지라.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의 성벽과 주민이 있다 하리니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아멘. 설교를 위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생명의 말씀 앞으로 부르셨사오니 주의 영으로 역사하여 주시사 이 말씀이 우리 귀에 들려지게 하시고 이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새겨지게 하옵소서. 땅에선 연약한 종은 이 모든 일들을 이룰 만한 능력이 없지만은 그러나 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오니 이 시간에 주의 영으로 역사하실 때 예배 자리에 참석한 가장 어린 아이로부터 노년의 성도님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깊이 경험하도록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 되도록 역사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읽은 이 에스겔 36장은 에스겔의 복음이라고 불리는 유명한 구절입니다. 에스겔 34장부터 37장까지가 에스겔의 복음이라고 불리는 우리에게 많이 알려진 부분인데, 이 부분에는 하나님의 복음의 모든 요소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약의 복음의 메시지를 듣지만 여전히 구약에도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말씀이 나타나 있는데, 우리가 읽은 이 16절에서 이 마지막 절까지는 어느 측면에서 보면 신약 성경보다도 더 분명한 복음의 메시지를 담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약의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도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본문 전체를 다 읽지도 못했고, 또 오늘 이 본문 36장 전체를 다 다루지도 못하겠지만, 이 본문의 그 구조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 1절부터 15절까지는 이스라엘 영토를 하나님이 회복시키시겠다는 약속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스라엘의 외면적인 구원, 외면적인 회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고, 그리고 우리가 읽은 16절부터 38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내면을 회복하시겠다, 마음을 회복하시겠다고 하는 이 회복의 메시지, 구원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은혜로운 구원을 그 백성들에게 허락하시는 것은 그들의 노력이나 열심 때문이 아니라는 사실을 반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이 이 일을 받기에 합당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노력한 것이나 열심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구원하시겠다고 이곳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에스겔의 복음, 에스겔이 전한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진리를 여러분들에게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하는 첫 번째 진리는 왜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구원하시는가 하는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이유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이스라엘로 말미암아 더럽혀졌다고 말씀하십니다. 20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이른바 그 여러 나라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말미암아 더러워졌나니, 그 사람들이 그들을 가리켜 이르기를 이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라 하였습니다. 21절에서도 이 사실을 언급하십니다. 내 거룩한 이름을 아꼈노라.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노라. 22절에도 22절 하반절에 보시면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20절, 21절, 22절, 23절, 특별히 23절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다는 사실을 두 번이나 언급하면서 총 다섯 번 반복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그 백성들은 언약으로 맺어진 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이 살아가는 그 삶은 하나님의 영광과 이름에 직결되어 있죠. 여러분, 부모와 자식 간에도 그와 같은 관계를 우리가 엿보지 않습니까? 자식들이 세상에 나가서 위대한 일들을 하고 선한 일들을 많이 하게 되면 부모의 이름이 높임을 받게 되지 않습니까? 부모들이 영광을 받게 됩니다. 자녀들의 그 선하고 아름다운 일들 때문에 부모가 칭찬을 받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녀들이 사회에 나가서 범죄하고 잘못을 저지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부모들이 고개를 들고 살아가지 못합니다. 부끄러움 가운데, 수치스러움 가운데서 살아가게 되죠.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는 단순히 하나님은 그저 초월적으로 이스라엘과 떨어져 계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그런 단순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그 백성들 사이에는 이 언약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려지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는 이 언약의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한 그것은 자신들을 더럽히게 됩니다. 18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땅 위에 피를 쏟았으며 그 우상들로 말미암아 자신들을 더럽혔으므로 범죄함으로 우리는 우리의 영혼을 더럽히게 되죠. 더 나아가서 그 범죄함은 그들이 살아가는 땅을 더럽게 합니다. 17절입니다.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그들의 고국 땅에 거주할 때에 그들의 행위로 그 땅을 더럽혔나니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그 거룩한 기업을 이스라엘이 범죄함으로 더럽히게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들의 범죄함은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게 된다는 사실을 본문은 강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위해서 그 택하신 백성들을 구원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과 그 영광을 열방 가운데 다시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일하시겠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시겠다고 말씀하실 때에는 거기에는 하나님의 강력한 주권적인 의지가 담겨 있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시고야 마실 것이라고 하는 그 의지를 만천하에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이 일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주권적 의지를 우리는 이곳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백성들이 그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기에 합당하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님을 알라고 말씀하십니다. 22절과 32절에 그것을 강조하고 계시는데요.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22절과 32절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오. 그것은 1차적으로 그 백성들이 구원을 받기에 합당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는 것이 아님을 알라고 말씀하십니다. 32절을 보십시오. 주 여호와께서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닌 줄을 너희가 알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볼 때에 부끄러워해야 합니다. 32절 하반절에 보시면 너희 행위로 말미암아 부끄러워하고 한탄할지어다. 하나님의 구원은 한편에서 마냥 기쁘고 마냥 즐거운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가 범죄하여서 실패하였고 우리가 무능력하여서 우리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게 된 그것을 인해서 우리는 부끄러워하고 한탄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우리의 실패를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흠없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했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도 하지 못한 그 일에 대한 실패를 우리는 바라보면서 부끄러워하고 또한 탄식해야 합니다. 그러나 또 다른 한편에서는 그 백성들의 죄악됨에도 불구하고 그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뻐하며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에는 이 두 가지가 잘 균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자기의 실패에 대한 자기의 죄에 대한 뉘우침과 슬픔이 있어야 하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은 그 범죄한 백성들을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그 실패한 백성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의 더럽혀진 그 이름을 열방 가운데 회복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그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이 주권적인 역사하심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기뻐하고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많은 기도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는 모세의 기도를 가장 먼저 떠올릴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섬기면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우상 숭배의 죄에 빠져서 하나님의 진노를 쌓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족속을 멸하시겠다고 말씀하실 때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32장 11절에서 12절까지를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시나이까? 하나님, 택하신 백성을 진멸하시면 여호와의 이름이, 여호와의 영광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지 않겠습니까? 라고 모세는 하나님 앞에 탄원하며 기도합니다. 모세가 붙들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밖에 없었습니다.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부인할 수 없는 그 사실 앞에서 무엇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자신들을 사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그때 출애굽기 32장 14절에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강력한 주권적인 의지에 대한 선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한편으로 우리의 허물과 죄악됨을 보며 부끄러워하고 슬퍼하고 탄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의심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반드시 구원해 내시고야 마시는 분이십니다. 그게 두 번째로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에는 어떤 내용들이 들어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내용에 관한 것입니다. 25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죄로부터의 정결케 하심을 허락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함으로 더러워졌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죄로부터 정결케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에 있어서 가장 첫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깨끗해 해주시는 것입니다. 물을 뿌려서 더러운 것에서 깨끗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이 물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물세례를 주지 않습니까? 그 물세례, 물 뿌림이 있습니다. 세 가지 방식이 사용되는데 침례하는 방법과 또 물을 붓는 방법과 뿌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장로교는 전통적으로 물을 뿌립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정결 의식은 물을 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서 그 영혼이 핏뿌림을 받아 정결케 되었다는 것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절 말씀에 보시면요.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얻기 위하여, 바로 피를 뿌린다는 것,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그 영혼에 뿌려진 그것을 상징하는 것이 물에 있어서 이 스프링클, 물 뿌리는 것인데요. 우리가 읽은 이 본문 25절도 바로 그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물이 우리의 죄악을 씻어낼 수 있겠습니까? 이 물은 상징입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이제 장차 보내실 그 메시아의 십자가에서의 죽으심을 통해서 메시아가 흘리신 그 피를 그 백성들에게 뿌리심으로 그 백성들을 정결케 해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구원의 내용에는 하나님께서 이제 새 마음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26절입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여기 굳은 마음이라고 되어 있는 이 마음은 죄로 물든 돌과 같은 마음을 말합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스톤이 핫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돌 같은 마음. 이 돌 같은 마음이라는 것은 사람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무감각해지게 되는데, 그래서 많은 범죄들을 저지르고 나면 자신이 죄를 저질러도 아무런 느낌이 없게 되죠. 무감각하게 되죠.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이름에 대해서 들어도 아무런 감각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굳은 마음을 제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살과 같이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이 부드러운 마음은 돌과 같은 마음과 대조가 되는 마음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통해서 되살아난 마음입니다. 살아나게 된 마음이죠. 그래서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자신이 범죄하게 될 때 그것을 슬퍼하게 되고 부끄러워하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의 영광과 이름에 대해서 듣게 될 때 그 이름과 영광에 관심을 기울이는 마음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면으로부터 이러한 새 마음을 주심으로 새로운 의지와 새로운 소원과 새로운 삶의 목적을 통해서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을 근본적으로 새롭게 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마지막 세 번째 내용은 이제 성령의 내주하심을 허락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27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고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여기 내 영이라는 것은 성령을 말하는 것이죠. 이제 모든 죄로부터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통해서 정결케 된 그 사람 안에 새 마음을 주셔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이제 죄에 대해서 민감하고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에 관심을 기울이는 그 사람 속에 여호와 하나님의 영을 내주하게 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성령이 내주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 결과 27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하나님은 모세 시대에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서 살지 못했습니다. 철저하게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이 실패를 반복하지 않으십니다. 이 실패를 반복하지 않으시기 위해서 그 백성들에게 성령의 내주하심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 속에 거하심으로 예전에 할 수 없었던 주의 율례를 행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구원을 친히 이루실 것이라는 진리를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구원인데 이 구원은 하나님의 구원인데 하나님께서 이 구원을 친히 이루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이곳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강력하게 우리에게 선포하고 계시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23절부터 30절까지에 보면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 표현이 무엇인가 하면 내가 하리라 하는 뜻입니다. 내가 하리라는 표현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리라. 그 표현이 10번 이상 반복돼서 나오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을 보시면 I will이라는 그 표현이 더 분명하게 나타나는데 개역 성경에도 보면 어느 구절에서는 주어가 생략되어 있지만 우리가 그 본문을 읽으면 내가 하리라 하는 그 표현이 생략되어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제가 2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여러 나라 가운데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하리라. 내가 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24절도 보십시오.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들이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내가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셔서 옛 땅 고토로 돌아가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25절도 보십시오. 25절의 주어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맑은 물을 너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케 할 것이라. 26절의 주어도 하나님이십니다. 27절에도 내가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라. 28절과 29절과 30절에도 주어는 하나님입니다. 내가 이 일을 하리라.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의 구원에 있어서 주도적으로 일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본문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36절 하반절에는 하나님께서 더 강한 그 보증을 주시기 위해서 자신의 인을 36절 하반절에 찍으십니다. 누구도 부인할 수 없게끔 하나님의 인을 치시는데요.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내가 말하였으니 이 일은 이루어질 것이라. 한 번만 말씀하셔도 충분한데 매 절마다 내가 이 일을 이룰 것이고 그리고 내가 말하였으니 이 일은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약 이스라엘은 실패하였고 여전히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은 자신들을 구원하는 일에 실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2장을 한번 보십시오.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시면 그는 허물과 죽은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2장 4절에 보시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성도의 구원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실 것이라고 천명하셨고 그리고 반드시 이 일을 완성하시고야 마실 것입니다. 여기에는 조금의 의심과 조금의 불가능에 대한 것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들의 구원을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저는 이 세 번째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간략한 세 가지 적용점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생각할 때 구원을 인해서 자랑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구원을 인해서 겸손하십시오.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실패하였을 때, 우리의 능력으로는 이 일을 이룰 수 없었을 때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두 번째로 여러분의 구원을 생각하실 때 절망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구원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혹시 절망 가운데 있다면 절망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이 놀라운 구원을 아직 경험하지 못하셨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통해서 정결케 함을 얻지 못하셨습니까? 경험하지 못하셨습니까? 굳은 마음을 제하여 주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 것을 경험하지 못하셨습니까? 또한 성령의 내주하심을 여러분들이 확신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절망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우리의 무능력함으로 실패한 것을 하나님이 대신 하실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를 구원할 사람은 이 땅에 아무도 없습니다. 인간은 모두 다 실패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이사야 45장 22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땅끝의 모든 백성아 나를 앙망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음이니라. 땅끝의 모든 백성아 나를 앙망하라. 나를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구원을 위해서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 하나님만을 붙들 때,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우리의 구원입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행하시는 구원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 구원을 인해서 기뻐하고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의 구원을 인해서 온전한 기쁨을 누리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미 시작하신 그 일은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구원이 우리에게 달려있지 않다는 사실을 생각하시며 감사하십시오. 기뻐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시작해 놓으셨고 이제 우리에게 그 완성을 맡기시고 우리에게 완성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일들을 끝마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우리 자신에게 달려있지 아니하고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 손에 달려있음을 인해서 감사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복음의 기쁨을 누리시며 살아가십시오.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하나님이 시작하신 그 일, 하나님이 완성하실 것입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앞에 놓여있는 이 성찬은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 구원입니다. 하나님께서 범죄하여서 실패한
그래서 그 스스로를 더럽혔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거룩한 기업을 오염시켰으며 범죄함으로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또한 영광스러운 그 큰 이름을 더럽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미리 계획하셨고 준비하셨고 하나님의 때에 친히 실행시키셨습니다. 처음 시작부터 마지막 완성까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된 하나님의 구원을 맛보라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이 구원에 참여하라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감사함과 벅찬 감격 속에서 믿음으로 또한 당당함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오십시오. 우리 시간 성찬을 준비하면서 찬송가 135장을 부르겠습니다. 우리 장로님 또 배정 형제님 나오셔서 찬송을 도와주시기 바랍니다.